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했던 군무원이 4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은 15일 성명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 육군 용산 위수사령부에서 일하며 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재 계약을 감독했던 62세 김영범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뇌물을 받고 공사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인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방폭문과 같은 장비부터 기지 체육관 수리에 필요한 난방과 환기, 에어컨과 같은 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성명에서 군대와 병력에 대한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 씨는 부당한 돈을 위해 그 임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6건의 금융사기와 뇌물수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맨하튼 연방법원에 출두한 후 가택연금에 대한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현재 뉴저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유시쿤 타이완 입법원장이 미 하원을 방문해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 원장이 워싱턴에서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원장의 이번 방미는 그동안 지체돼왔던 타이완에 대한 무기 지원안이 이번 주 승인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지난 8일 의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기 지원안에 포함될 무기와 장비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내부 사정을 이유로 타이완에 대한 무기 공급을 미뤄왔고 타이완은 비상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 사용 권한 발동을 통한 신속 처리 절차로 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켈러거 미 하원 중국특위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막기 위해 타이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타이완에 대한 190억 달러의 지체된 무기 지원을 처리하며 강화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전체에 걸쳐 군사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유 원장이 15일 오전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실을 나오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 측은 유 원장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법원이 간첩죄로 미국 시민권자의 무기 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홍콩 행정장관은 도시가 안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16일 78세의 미시민권자이자 홍콩 영주권자인 존 싱왕렁 씨의 무기징역 선고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안보 위험이 사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홍콩의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 장관은 렁 씨가 기소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중국 소자오시 중국인민법원은 렁 씨에 대한 재판 결과를 알리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리 장관은 또 지난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친민주주의 시위인 검은 대행진을 언급하면서 이런 시위운동은 지속적인 위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15일 러시아에 상호 핵군축 협정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에도 협정의 투명성 전통을 이어가면서 핵무기에 대한 협정의 중요한 제한에 따라 공격용 전략무기 수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핵 영역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특히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스타트 이행과 연관된 모든 안정적 투명성과 검증 조치의 완전한 이행으로 복귀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준수를 러시아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협정에 따라 연 두 차례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 핵무기 관련 자료를 공개했으며 3월 1일 현재 미국은 662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땅에 세웠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아시죠? 최근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자리에 세워진 박물관에서 어린이 희생자 신발 8,000점의 복원 기록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서요. 오늘 주목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용소 박물관에 쌓아놓은 형태의 신발 그 8만 점 가운데 어린이 신발 8천 개가 그 복원 대상입니다. 뒤틀어졌고 끈도 없고 80년 가까운 세월만큼이나 굳어버린 작은 신발에 남아있을 신발 주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켜켜이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고 녹을 벗겨낸 뒤에 엑스레이 등 투시 영상으로 찍어서 그 신발 한 짝 한 짝에 담긴 이야기를 찾고 또 기록하는 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어린이 신발 작업은 그동안의 성인용 신발 작업과는 달리 감정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친 신발을 다시 신고 싶었을 아이들, 돌아올 수 없는 주인 때문에 버려진 신발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가끔 작업을 멈춰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아우슈비츠 박물관이 처리하는 아동용 신발은 일주일에 약 100개 정도입니다. 이 신발들은 원래 상태로의 복원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전쟁 후에 발견됐던 그 시점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발 주인의 이름이나 다른 흔적 등 소리 없는 나우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이번 프로젝트. 독일이 주 기부자인 관련 재단과 국제단체에서 45만 유로, 미화로 약 49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9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26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평안 남북도 일부와 자강도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장진과 함경 북도 또 양강도 지역은 낮부터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하고요. 북한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이어집니다. 자,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 예상합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데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4도에서 20도 사이, 개성은 14도에서 24도, 함흥은 15도에서 28도입니다. 원산도 18도에서 시작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진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끝으로 해산은 11도에서 시작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전례 없이 집중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킨잘 미사일 6발을 포함해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들을 모두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실향의 고통을 기리는 나크바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미국이 핵탄두 약 1,400개를 배치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집중 공습했군요.
네, 간밤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킨잘 미사일을 포함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16일 밝혔습니다. 크이우시 당국자는 이번 공격이 강도 면에서 특히 전례가 없었던 수준이라면서 최단 시간내 최대 미사일 공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킨잘이라고 하면 러시아가 자랑해온 극초음속 미사일 아닙니까?
네, 음속의 최대 10배 속도로 날아가고요.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고요. 또 이 레이더를 교란해서 추적하거나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기존 방공체제를 무력화하는 이상적인 무기다라고 극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번 크이우 공습에 그 이상적인 무기라는 킨잘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군이 킨잘 미사일 6발을 포함해서 미사일 18발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들을 모두 우크라이나 군이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킨잘 미사일 여러 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방 측이 제공한 방공망의 효과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관련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은 16일 새벽 트위터에 우크라이나군의 믿기 힘든 또 하나의 승리라면서 간밤에 우리 방공군이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발과 또 다른 미사일 12발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테러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들 무기는 서방 무기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킨잘 미사일 요격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밤에 크이우 상공으로 날아온 이 킨잘 미사일 한 발을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6일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즉각 이런 발표를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었습니다. 수도 크이우를 겨냥한 공습이 이달 들어서 이번이 8번째입니다.
네, 피해 상황 볼까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숨진 사람은 없었고요. 3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탈리 크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공습으로 추락한 잔해와 파편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주택용 건물과 자동차 등에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습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16일 킨잘 미사일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파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최근 며칠간 아주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이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영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모두 유럽 중심축이고 주요 7개국 G7 일원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은 이른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앞두고 이들 국가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도 뭐 속속 추가로 군사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죠.
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 의해서 영국도 15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도록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수백 기를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15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의 지도력과 우크라이나 국민들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도 전쟁 초반부터 우크라이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그간 단거리 미사일이나 챌린저 전차 등 무기를 제공해 왔고요. 또 영국 땅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에 이 순항 미사일이죠. 스톰 섀도우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전부터 제공해 달라고 했던 미사일인데 25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순항 미사일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또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16일 젤렌스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여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지뢰 탐지, 지뢰 제거 장비, 구금 후송 차량 등 비살상 물자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오늘 이번에는 유엔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5일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념하는 나크바의 날입니다. 이 나크바는 아랍말로 대재앙이라는 뜻인데요.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 팔레스타인인 약 70만 명이 졸지에 살던 터전을 잃고 시장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네, 나크바의 날이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 바로 다음 날이네요.
네,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 5월 14일로 올해로 75주년을 맞았는데요. 이 이스라엘 건국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대재앙인 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 다음 날을 나크바의 날로 기려왔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이 나크바의 날을 기념한 게 올해 처음이어서 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는 이 나크바의 날 기념 행사 개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이 결의안이 찬성 90, 반대 30, 기권 47표로 통과됐는데요. 이 결의안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네. 이 기념식에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15일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이스라엘은 1949년 유엔에 가입했을 때 약속한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유엔에서 1,000건이 넘는 이스라엘 관련 결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걸 실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바스 수반이 또 어떤 얘기했을까요?
네, 이날 1시간 넘게 연설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해서 영국과 미국도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영국과 미국은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우리의 역사적 조국에 또 다른 국가를 세우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희생자로 만드는 데 동참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유엔이 기념한 나크바의 날 행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측은 이 기념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은 이 나크바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는 걸 반대하면서 이게 끔찍한 역사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엘리 코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력을 다해서 이 나크바 거짓말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회원국들에게 여기에 불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참석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도 반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성명을 내고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이스라엘 건국을 대재앙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 주장을 따르는 것이라면서 다른 회원국들에도 여기에 불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결정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수세대에 걸친 분쟁에 대한 이 평화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각국 반응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매체죠. 이 타임 오브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 약 30개 나라는 이걸 멀리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나라가 이 유럽연합 EU 회원국이고요. 3개 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 또 코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방문했던 인도도 역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이 배치한 핵탄두 수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이 배치한 핵탄두 수가 3월 1일 기준으로 모두 1,419개라고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배치한 핵탄두 수를 공개한 건 러시아와 체결했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이른바 뉴스타트에 따른 겁니다.
네, 자, 이 뉴스타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협정인가요?
네, 배치된 핵탄두는 최대 1,550개, 그리고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수단은 최대 700개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은 두 항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양국이 1년에 두 번씩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 협정은 지난 2011년에 발효됐고 2021년에 5년 연장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런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상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 폭격기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배치한 이런 투발 수단이 모두 662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뉴스타트의 그 협정 체결국이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핵탄두를 몇 발이나 배치했나요?
네, 올해 공개된 자료는 없고요. 지난해 이 러시아는 자신들이 배치한 핵탄두가 모두 1,474개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실전에 배치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6,00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뉴스타트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러시아, 이 협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 뉴스타트 협정에 참여하는 걸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에서 완전하게 탈퇴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조처로 뉴스타트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러시아는 협정 참여를 중단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핵탄두 수를 공개했네요.
네, 근데 원래는 미국도 이 러시아 측 조처에 대응해서 지난 3월에 기존의 핵탄두 제거와 투발 수단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결정을 뒤집은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15일 뉴스타트 협정을 지키겠다는 약속 가운데 일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번 국무부의 발표가 말씀하신 대로 뉴스타트 이행을 재개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
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뉴스타트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협정에 복귀함으로써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을 지키라고 러시아 측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은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에 관한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는 부적절했다는 특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챗 GPT를 만들어 출시한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의회 규제 마련을 촉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입니다. 대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스캔들을 조사한 특검이 조사 결과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와 러시아가 유착했다라는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존 더럼 특별검사는 지난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제출했고요. 15일 해당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네, 이 특별검사는 왜 FBI 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한 겁니까?
네, 더럼 특검은 보고서에서요. FBI가 당시 트럼프 대선 캠페인을 조사하기 위한 이 실제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FBI가 분석되지 않고 또 검증되지 않은 수집된 그대로의 첩보에 기반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FBI가 이 조사를 추진하면서 이 혐의 사실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등 그런 확증 편향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근본적으로 FBI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를 수사한 거죠?
네, FBI는 지난 2016년 7월 러시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캠프와 결탁해 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불린 그런 의혹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와 법무부가 자신의 선거 캠프를 불법 감시했다며 이 관련 조사를 촉구해왔고요. 그해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수사를 개시했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경질했습니다.
네. 그러면 특검 조사는 어떻게 시작된 거죠? 네,
당시 백악관은요, 코미 국장을 해임한 이유가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코미 국장을 해임할 때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요. 그리고 2017년 5월 당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해서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뮬러 특검이 조사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공모 의혹과 그리고 이에 따른 사법 방해 의혹 이 두 가지가 특검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뮬러 특검팀은 2019년 3월 양측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뮬러 특검 이후에 더럼 검사가 특검이 임명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달 뒤에 코네티컷 연방검사였던 존 더럼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서 FBI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뮬러 특검 조사에 대응하는 일종의 역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더럼 특검의 보고서는요.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수사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더럼 특별검사가 4년간의 조사 끝에 FBI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FBI는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이라는 작전명으로 불렸는데요.
네.
더럼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과 관련 정보 활동에 대해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는 국무부와 FBI가 이 보고서에 설명된 특정 사건들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 법에 대한 충실이라는 그들의 중요한 임무를 준수하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더럼 특검 보고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이 광범위한 조사 결과 더럼 특검은 FBI가 트럼프 러시아 수사에 착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미국 대중이 사기당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번 보고서는 그 세기의 범죄를 보여준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러시아 스캔들은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더럼 특검 조사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이 세계 범죄가 될 만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럼 특검은 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이 수사 착수 당시 결탁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를 단행했는데요. FBI 직원 한 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다른 두 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열고 더럼 특검으로부터 이번 특검 조사에 관해서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의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은 적이 없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7조 달러.
17조 달러 됩니다. 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5일에 공개한 이 가계 부채 보고서에서요. 올해 1분기 미국의 전체 가계 부채가 전 분기보다 1480억 달러, 즉 0.9%가 증가하면서 총 17조 5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 이후에 2조 9천억 달러가 급증한 겁니다.
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정부의 부채 한도 설정이 주요 사안이고요.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의회가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계 부채도 문제네요.
네, 일반 가계가 가지고 있는 빚이 가계 부채인데요. 이 각 가정에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비롯해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 등 금융 부채와 그리고 임대 보증금 등을 통틀어서 가계 부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전체 가계 부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흔히 모기지라고 하는 이 주택 담보 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해 1분기 모기지 대출은요, 12조 400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21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요. 1분기에는 이 모기지 대출뿐이 아니라 신용대출과 또 자동차 대출, 또 학자금 대출이나 소매카드 사용 등 거의 모든 범주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 내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 속에서 미국인들의 빚이 전체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잔액은 1분기에 9,860억 달러로 이 전분기 대비 제자리 걸음을 보였는데요. 1분기에 신용카드 잔액이 감소하지 않은 건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통 1분기에는요, 새해 결심도 하고 그리고 세금 환급 등을 받아서 일부 부채를 상환하면서 이 신용카드 사용의 숨통을 틔우게 되는데, 네네,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올해 전체로 볼 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이 줄지 않았던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랜딩트리의 매트 슐츠 수석 신용분석가는요, CNN 방송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출 증가는 이 전형적인 소비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 증가는요,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팬데믹이나 경기 대침체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부채는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 혹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보고서는 이 부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이 가계는 평균적으로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채 유형에서 연체되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건데요. 팬데믹 초기 연체율은 급격히 떨어진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팬데믹 기간 많은 사람이 낮은 금리에 맞춰서 재융제를 하면서 가계 재정 상태에 도움을 받았다며 재융자 유행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인공지능 관련 소식입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업체는 바로 이 업체일 겁니다.
네.
바로 이 챗 GPT를 만들어서 출시한 오픈 AI인데요. 이 업체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CEO가 16일 상원 총문회에 출석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의회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청문회 소식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챗 GPT라는 것이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인지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챗 GPT에서요. 이 GPT는 영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챗은 이 대화를 뜻하는 건데요. 직역해보자면은 이 대화형 사전훈련 생성 변환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물어보는 내용을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기능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뭐 통계 자료도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세이를 쓰거나 시를 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교회의 설교문까지 써내려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활동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서비스가 바로 이 챗 GPT입니다.
네.
이 기술은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아주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 이 서비스와 관련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트먼 CEO 청문회에 출석해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이날 청문회는 그 상업법사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열렸는데요. 올트먼 CEO는 이 자리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를 이해한다면서 우리 역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트먼 CEO는 또 갈수록 강력해지는 이 인공지능 서비스 시스템의 위험을 완화하는데 정부의 개입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까요?
네, 이날 청문회에서의 모두 발언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상원 법사위원회 사생활, 기술, 법률 소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의 모두 발언이 이날 청문회에서 재생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는요, 이 블루멘탈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도 그리고 실제로 블루멘탈 의원이 녹음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챗 GPT를 통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그동안 블루멘탈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육성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목소리였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발언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자신이 한 것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예. 자, 올트먼 CEO가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까?
네, 올트먼 CEO가 든 예는 바로 선거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악용 가능성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서 유권자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허위 정보가 퍼지게 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올트먼 CEO는 지적했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답니까?
네, 올트먼 CEO가 제시한 한 해법은요,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 면허, 즉 라이센스를 주는 방법입니다. 올트먼 CEO는 이 면허와 그리고 더불어서 테스트 요건이 함께 접목되면은 이것이 그 일정 수준의 요건을 넘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출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멘탈 의원도요, 인공지능 업체는 이 서비스 출시 전에 업체의 시스템을 시험하고 또 이를 통해서 알려진 위험은 어떤 것인지를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관리들을 인준하는 권리는 의회 양원 가운데 상원만이 있습니다. 고위 관리 인준은 여러 차례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준청문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상원 권한과 규칙 다섯 번째 순서로 인준청문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nomination of Brett M. Kavanaugh of Maryland to be an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s confirmed.
지난 2018년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청문회는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 탓에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인준 청문회가 종종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준청문회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관리의 자질, 도덕성, 업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술과 증언을 듣거나 직접 의회에 나온 지명자에게 묻고 답을 듣는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간인 지명자 가운데 대략 절반이 청문회 없이 인준됐습니다. 인준안을 접수한 해당 상원위원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 개최 여부는 인준 대상 직위의 중요성이나 위원회 업무 부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준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법사위원회는 연방검사나 연방보안관 등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농업영양임업위원회나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는 보통 인준안이 들어오면 대부분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들은 서로 겹치는 인준안이 있으면 청문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청문회 기간이나 성격은 다양합니다.
The first day of questions for the U.S. Supreme Court's first African-American female nominee.
지명자는 보통 청문회에 직접 나와 의원들 물음에 답합니다. 또 청문회에서는 종종 증인들도 부릅니다. 증언을 듣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위원회마다 다른데 보통 과반보다 적습니다. 일부 청문회는 관례로 지명자를 환영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명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청문회도 있습니다. 인준청문회는 정책 외에도 지명자의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인준청문회에 나온 의원들은 본인이나 유권자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두는 사안에 관해 지명자에게 물을 기회를 가집니다. 위원회는 종종 청문회에 앞서 지명자에게 질문을 보내고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히 고위직 지명자의 경우 인준청문회 증언이 앞으로 상원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을 수많은 증언 가운데 최초의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자주 지명자로부터 앞으로 있을 위원회 감독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인준청문회는 상원 의사규칙 26조에 따라 위원회 과반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상원 권한과 규칙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준청문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의 중립국들이 무법적인 파시스트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동맹을 만들려 한다고 생각하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반대했습니다. 이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중립법을 기꺼이 바꿀 생각이 있는 미국인은 3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같은 해 중국 양쯔강에서 일본 전투기들이 미국 군함을 침몰시켰죠.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전쟁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군함 침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미국인들은 전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중립정책을 유지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중립을 지지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 한 명은 노스다코다주의 제럴드 나이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제럴드 나이 상원의원이 1937년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은 글을 보면 미국 정부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하는 조처에는 반대나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미국인들을 또 다른 세계적인 죽음의 행진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치광이 지도자들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세계 여러 나라를 미국이 또다시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936년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군대는 독일 라인강 서쪽 라인란트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라인란트는 1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지역이었는데 독일이 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2년 뒤 나치군대는 오스트리아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독일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 총리는 네빌 체임벌린이었습니다.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아돌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유럽 전역에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 지도자와 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미넨을 방문했습니다. 체임벌린 총리의 독일 방문 결과 영국은 히틀러가 요구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지역 영토 합병에 동의했습니다.
영토 분쟁으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자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들이 독일 뮌헨에 모였습니다. 당사자인 체코슬로바키아가 빠진 상태에서 뮌헨 회담이 열렸고 유럽 강대국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합병하도록 승인하는 뮌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뮌헨 협정을 마치고 우리 시대의 평화를 약속하며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체임벌린 총리의 뮌헨 협정 소식을 접한 미국인 대부분이 보인 첫 반응은 우선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유럽 중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더구나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유화 정책은 독재자들이 침략과 공포를 통해 다른 나라 영토를 뺏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1938년 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유럽에서 세력이 커지는 파시스트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나라가 전쟁 위협을 국가 정책으로 삼는다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의 여러 일반 대중은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를 계속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전쟁이 곧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뮌헨 협정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무기 제조 업체들이 무기 생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파시스트들에 함께 맞서기 위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가 미국의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법을 바꾸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파시스트의 침략에 맞서고 영국과 프랑스, 중국이나 다른 우호국들을 도울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미국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런 변화를 계속 반대했습니다.
1939년 초 유럽에서 벌어진 상황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를 점령했습니다. 파시스트인 프란치스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스페인 정권을 장악했고 역시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동사를 돕는 단어 should, ought to, had better 각각 어떤 경우에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We use should to give suggestions and friendly advice, such as
You should apply for that job.
Or
You should try that new restaurant.
should는 제안이나 다정하게 충고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You should apply for that job. 당신은 그 직장에 지원해야 해요. You should try that new restaurant. 당신은 그 새 식당에 가봐야 돼요.
ought to is similar in meaning to should. But it is not used as often.
ought to 충고할 때 쓰는 말입니다. should와 비슷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Sometimes ought to sounds more like oughta, as in this romantic song by Al Green.
'to' is similar in meaning to should, but it is not used as often. 에일 그린의 로맨틱 송에 때때로 ought는 ought처럼 들립니다.
You ought to be with me.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should를 사용해서 말해도 됩니다.
You should be with me.
Had better. Had better는 should와 ought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Had better는 간접적인 위협을 포함합니다.
Had better suggests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if you don't follow the advice. In other words, it's a threat.
충고에 따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즉 위협하는 겁니다.
Unless you want to lose a grammar fan, you had better start teaching more about modals.
문법 팬을 한 명 잃기 원하지 않는다면 조동사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had는 자주 생략됩니다. 그래서 you better 이런 형태로 뭐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구성이 되는데요.
Yes, that does sound a bit harsh, but had better is not always impolite. It can express a sense of urgency. For example, you had better run. The plane is about to leave.
거칠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렇게 위협이나 압박에 관한 표현만은 아닙니다. 긴급을 표현할 때도 had better를 씁니다.
You had better run. The plane is about to leave.
뛰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가 곧 떠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should, ought to, had better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